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7장 24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데요. 특별히 사무엘하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과 24절 말씀은 언약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엘릴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 not 혹은 no, never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릴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없음, nothing. 또 공허하다, vanity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보면은 이거는 우상의 속성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상 숭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 우상 숭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위쪽에 북한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잘못이 뭐예요? 역사적으로 김일성. 또 그 아들 김정일, 또 그 아들 김정은을 마치 신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일절에 보면은 목상, 나무로 만들어서 또 주상 혹은 석상, 돌을 깎아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서 신인 것처럼 그렇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든 금속으로 만들든 아니면 돌로 만들든 아니면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데 그건 잘못이다. 이제 그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그저 다 최고다.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마치 우상인 것처럼 그렇게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라든지 이것을 마치 신인 것처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히 권력에 맛이 들어서 이 권력을 쫓아가는 그래서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온갖 죄악과 금모술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에 목을 매는 사람이죠. 이 장희빈에 대한 유머가 하나 있어요. 이 장희빈이 이는 왕후를 지휘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서 숙종에게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희빈이요, 억울하다고 발악을 하다가 이제 사약이 떨어지자가 오자 그 사약 그릇을 들고 숙종에게 달려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 이것이 정말로 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숙종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사약 그릇 밑에 적어 놓았느니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혹시나 또 살려줄까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그 밑을 보고 그 읽자마자 사약도 마시기 전에 장희빈이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숙종이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원샷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뭔가 좀 희망을 걸고 혹시나 싶어서 들다 봤더니 예, 한숨에 들키라는 원샷이라고 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 됐든 아니면 권력이 됐든 아니면 이성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새로운 것을 날마다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서는 마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그 마음 속에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첫 자리, 마음의 첫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그 마음의 첫 자리에 가장 소중한 곳에 두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 귀중한 자리에 돈이 앉아 있습니까? 명예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혹은 자식이 아니면 건강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계명에는 여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 그날은 안식일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주일을 지키라. 그 말씀이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그 프랑스에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받게 할까? 그래서 이 신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10일 휴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9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10일 되는 날 쉬도록 하자. 그러면 이 주일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오히려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생산량이 점점 많이 올라가느냐 하면은 4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7일 휴일제로 돌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구소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자 레닌이 지배하면서 8일 휴일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잘 되었습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있느냐, 그 나라가 성장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주에 보면은 매주 한 번이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그 이야기를 타임지에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예시바 대학교에서도요, 92,395명의 50세부터 79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끈끈한 유대 속에서 더 건강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 때문에 사망 위험이 줄어들기도 하지만은 그것뿐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사망의 위험을 떨어뜨린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뭐냐?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자유를 해방시켜 주실 때 왜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광야에 가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절기란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정치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지배를 받던 그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자유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종살이하면서 다 그 대가는 그 애굽의 나라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보내달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재상이었던 그레드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합니다. 여러분, 수상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예배 드리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슨 자리보다도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로 소중하다,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인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래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헌법에 의거해서 1849년 3월 4일에 취임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일러 장군이 아 나는 주일날 취임식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루를 연장해 주십시오. 근데 그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원의장이 24시간 동안 임시 대통령의 권한을 임무를 대신하면서 월요일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이제 취임식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아 주일날 이거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무슨 취임식이냐?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내 삶에서 첫 번째로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뭡니까?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첫째는 그 나라에 풍년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 피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께서 산업에 축복을 주시겠다 풍년을 들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는 12월부터 2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5월부터 10월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서 그 농사가 풍성하도록 풍년이 들도록 풍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를 적당한 때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에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예,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유대나라는 3월 달에요 보리 타작을 시작하고 밀 타작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7월 달까지 타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면 5월 달이 끝나야 될 것을 7월 달까지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를 따는 시기는요 보리 파종기 10월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7월 달부터 포도를 따기 시작하는데 10월 달까지 포도를 딸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거둔 것이 너무 많아서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예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성소를 사랑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백만 장자가요 죽으면서 고양이한테 180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 부자가요 그 로마를 떠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다가 94세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남은 재산이 180억이었습니다. 이거를 고양이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주인 없는 떠돌이 고양이가 주인 한 사람 잘 만나니까 이렇게 갑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어느 상하이의 어느 분이요,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재산을 반려동물에게 37억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위원장을 고쳤대요. 원래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딱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평소에 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고 연락을 해도 오질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 유산을 자식들에게 줄 게 아니라 이 고양이에게 개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37억을 주겠다고 유산을 뜯어고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가 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던 그 동물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 동물병원에게 그 유산을 주면서 그 동물병원에서 자기의 강아지 고양이를 케어하도록 그렇게 유산을 뜯어 고쳤다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을 풍년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뭐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칼이 행하지 않는 이야기 뭐예요? 전쟁을 막아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나라의 확실한 평화를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8절 말씀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혹시 침략을 하더라도 일당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적들이 그냥 엎드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며칠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아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죠.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들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불을 피워놓고 너 이 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만 하면 내가 석방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나의 왕이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왔는데 왜 도마가 안 왔을까? 학자들은 이 사람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도망을 참 멀리 갔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듣고 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첫 모임에 참석을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임에 도마가 참석을 하죠.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때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행적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도마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경에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도마에게 너는 인도로 가거라 그랬는데요. 도마가 저 못 갑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인도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또 제가 건강도 좋지 않아서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도 불구하고 도마는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아빠네스라고 하는 상인이 인도에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의 보냄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좋은 목수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빠네스를 만나서 당신 인도에서 목수를 사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한테 목수질 잘하는 종이 하나 있는데 사시겠습니까? 아, 사죠. 도마를 가르치면서 제가 목수질 기똥차게 잘하는데 제가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인하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빠네스가 도마한테 가서 저분이 당신 주인 맞습니까? 예, 내 주인 맞습니다. 저분이 당신 팔았습니다. 인도로 가셔야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 도마가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인도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 그 도마 교회가 있다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고 주일 잘 지키고 또 교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